세계 뉴스입니다. 미 연방대법원이 29일 일부 대학교 입학 과정에서 적용되던 소수인종 우대 정책은 위헌이라고 결정했습니다. 대법원은 이날 흑인과 히스패닉, 기타 소수인종 학생의 비율을 높이기 위해 하버드대학과 노스캐롤라이나 대학 등이 실시했던 Affirmative Action이 수정헌법 14조, 동등한 보호조항을 위반한다고 결정했습니다. 이날 결정은 찬성 6대 반대 3으로 이뤄졌습니다. 존 로버츠 대법원장은 이날 의견문에서 학생들은 반드시 인종이 아닌 개개인의 경험으로 대우받아야 한다며 너무 오랫동안 대학이 개인의 정체성을 가늠하는 기준으로 기술이나 학습이 아닌 피부색을 선택하는 잘못된 결론을 내려왔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헌정사는 그런 선택을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조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대법원의 결정에 강한 반대 입장을 보이며 대학들이 학생들의 다양성에 대한 약속을 포기하지 말라고 촉구했습니다. 하버드대학에 따르면 미국 컬리지 및 대학교 약 40%가 입학 과정 시 인종 요인을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8일 스웨덴 스톡홀름 시내 이슬람 사원 앞 시위에서 이슬람 경전인 코란을 소각한 데 대해 이슬람권 국가들이 잇따라 스웨덴 정부를 비난했습니다. 순위파 종주국인 사우디아라비아는 29일 성명을 내고 스웨덴 시위와 관련해 증오와 차별을 부추기고 국가 간 상호 존중을 훼손하는 행위라면서 이런 혐오스러운 행위는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할 수 없다고 비난했습니다. 시아파 맹주인 이란의 나세르 카나니 외무부 대변인도 성명에서 이슬람권 국가들이 신성시하는 성지순례 기간에 신성 모독을 한 것은 용납할 수 없다며 쿠란에 대한 모욕은 증오를 조장하며 진정한 인권에도 반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하칸 피단 튀르키예 외무장관은 스웨덴 당국이 도발적 행위를 허용하고 있다면서 이슬람 최대 축제 중 하나인 이드알 아다 첫날 우리의 경전인 쿠란에 대해 스웨덴 내에서 저질러진 비열한 행위를 규탄한다고 이날 트위터에 적었습니다. 피단 장관은 표현의 자유를 핑계로 반이슬람 행위를 허용하는 것은 용납될 수 없다면서 이 같은 극악무도한 행위를 묵인하는 것은 이에 공모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이 이란과의 새로운 핵합의를 상정하지 않고 있다고 28일 밝혔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이날 뉴욕에서 열린 미 외교협회 대담에서 이같이 말하고 우리가 외교적 경로를 계속 모색할 의향은 있지만 현재로서는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란은 규정을 다시 준수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없거나 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이란이 긴장을 더욱 고조시키는 행동을 하지 말라고 촉구했습니다. 외교 소식통은 최근 몇 달간 오만의 중재로 양국 간 간접 협상이 조용히 재개됐다며 이 협상은 이란에 있는 미국 수감자 문제에 초점을 두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백악관은 지난해 9월 이란과 핵합의 복원 협상을 계속할 뜻을 밝힌 바 있습니다. 프랑스 파리 외곽 낭테르에서 교통 건물을 피해 도망치려던 17세 소년이 경찰 총격에 숨지는 사건이 지난 27일 발생해 규탄 시위가 확산하고 있습니다. 29일 BBC 등에 따르면 현지 검찰은 알제리계 소년 나일 군에게 총을 쏴 숨지게 한 경찰관을 고의 살인 혐의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사건 발생 장소인 낭테르에서는 이날 나일 군의 어머니 모우니아 씨가 주도하는 규탄 행진이 진행됐습니다. 전날 밤부터 시위가 파리 주변 지역에서 툴루즈와 디종, 리옹 등 도시들로 확산했습니다. 특히 낭테르 인근에서는 검은 복장을 한 복면 시위대가 보안군을 향해 불꽃과 폭죽을 터뜨리는 등 과격한 시위가 이어졌습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안보리가 27일 요르단강 서안지구에서 유혈 사태를 이어가고 있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긴장구조 행위를 멈출 것을 촉구했습니다. 토르 베네슬랜드 유엔 중동평화특사는 이날 안보리의 성명 발표에 앞선 보고에서 이스라엘 정책민들에 의한 극단적 수준의 폭력에 경악한다며 폭력을 제어하기 위한 결정적 조치가 지금 취해지지 않으면 사태는 더 악화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세계뉴스 김지훈이었습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30일 금요일 아침 워싱턴 뉴스 광장입니다. 진행의 박동정입니다. 이 시간 주요 소식입니다. 백악관의 커트 캠벨 국가안보회의 인도태평양 조정관은 올해 여름 워싱턴에서 열리는 미한일 정상회담에서 3국 간 협력 가능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북한은 인신매매를 정부 정책으로 삼고 있는 최악의 인신매매 국가라고 국무부 고위관리가 지적했습니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중국과 평화적 공존 방안을 모색해야 하며 이를 위해 동맹 및 파트너와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북한은 대체로 흐리다가 오후에 맑아지겠으나 한경도는 구름 많이 끼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11도에서 22도, 낮 최고기온은 23도에서 34도가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는 0.5에서 1.5m, 서해 북부도 0.5에서 1.5m로 이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미국과 한국 고위 당국자들은 29일 서울에서 열린 심포지엄에서 올 여름 열리는 미한일 정상회담이 3국 간 협력이 강화되는 전기가 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필립 골드버그 주한미국 대사는 미한이 북핵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만들기로 한 핵협의 그룹 첫 회의 일정이 곧 발표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김한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커트 캠벨 미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인도태평양 조정관은 29일 올해 여름 미국 워싱턴에서 열리는 미한일 정상회담에서 앞으로 3국 간 협력을 위해 가능한 노력이 무엇인지에 대해 알아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We will celebrate the remarkable progress that has been made in the bilateral relationship between Japan and South Korea.
캠벨 조정관은 29일 서울에서 한국 통일부와 연합뉴스 공동 주최로 열린 2023 한반도 미래 심포지엄 영상 축사에서 3국 정상회담에서 한국과 일본 양자 관계에서의 괄목할 만한 진전을 축하하고 그 진전을 유지하고 공고히 하기 위한 조치들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앞서 지난 5월 일본 히로시마에서 열린 주요 7개국 정상회의를 계기로 윤석열 한국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를 올해 여름 워싱턴에 초대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습니다. 미한일 3국은 현재 정상회의 개최를 위한 일정을 조율 중이며 가까운 장래에 성사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일본 언론은 오는 8월 말 회담이 개최될 예정이라고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캠벨 조정관은 또 한 달 반 정도 뒤에 한국에서 만나길 기대한다고 밝혀 미한일 정상회담 사전 조율을 위해 방한하려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옵니다. 박진 한국 외교부 장관도 기조연설에서 미한일 정상회담에 대한 기대감을 표시했습니다.
북한의 위협 대응뿐만 아니라 지역과 글로벌 과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한국, 미국, 일본 간의 3국 협력도 강화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초청으로 머지않아 다시 개최될 한미일 정상회담은 3국 협력에 있어서 또 다른 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박 장관은 대북 정책과 관련해 전 세계 자유와 평화, 번영을 위한 미한 양국의 동맹 파트너십에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는 반드시 달성해야 할 과제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핵으로 노골적으로 위협하는 북한의 선의에 의존하는 평화는 진정한 평화가 아니라며 우리의 강력한 힘으로 지켜지는 평화가 진정한 평화라고 역설했습니다. 박 장관은 북한의 도발엔 단호히 대응하면서 비핵화를 위한 대화의 문은 열어놓을 것이라며 북한이 핵 개발을 중단하고 실질적 비핵화에 나선다면 정치, 군사, 경제 분야를 포괄하는 과감한 지원을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박 장관은 아울러 한국이 최근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 비상임이사국으로 선출된 사실을 거론하며 북한의 계속되는 핵과 미사일 위협에도 불구하고 안보리가 제 기능을 못하는 상황에서 중국과 러시아의 건설적이고 책임 있는 역할을 촉구하고 안보리에서 미한일 3국 간 공조도 더욱 굳건히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필립 골드버그 주한미국 대사는 특별 강연을 통해 미한 핵 협의그룹 NCG 첫 회의가 머지않아 열릴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미한 정상은 지난 4월 워싱턴 선언에서 북한의 위협이 실제로 가시화하고 있는 상황에 대응해 미한 NCG를 창설하기로 했습니다.
The declaration also calls for the formation of the nuclear consultative group, which is moving forward quickly.
골드버그 대사는 워싱턴 선언에 담긴 NCG 창설 관련 준비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며 조만간 첫 회의 발표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NCG 첫 회의는 다음 달 개최가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골드버그 대사는 우리가 만든 가치 동맹은 선함을 위한 동력이라며 올해 70주년을 맞은 미한 동맹을 높게 평가했습니다. 골드버그 대사는 지난 4월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을 국빈 방문해 바이든 대통령과 가진 정상회담을 미한 관계를 여는 다음 장이라고 표현하며 우리는 파트너 국가로 이 시대의 큰 도전 과제를 함께 극복하려 한다고 말했습니다. 골드버그 대사는 한국은 글로벌 리더이자 미국의 주요 파트너 국가로 부상해 신흥 민주주의 국가를 양성하고 민주적 가치관을 지지하고 있다며 안보 분야에서 가치의 영역으로 확장되고 있는 양국 동맹의 추이를 설명했습니다. 그는 이 때문에 윤 대통령이 내년에 민주주의 정상회의를 서울에서 주최하기로 한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권영세 통일부 장관이 대독한 축사에서 지금의 눈부신 성장과 번영의 중심축이었던 미한동맹이 미래 세대에게 더 큰 기회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정부가 최선을 다해 뒷받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미동맹은 가치동맹이자 세계의 평화와 번영에 이바지하는 정의로운 동맹으로서 한반도의 굳건한 평화를 구축하고 인태지역의 자유, 평화, 번영을 확대하는 데 힘을 모을 것입니다.
또 다른 특별 강연자로 나선 스콧 플로이스 주한미군 부사령관은 북한 도발과 관련해 영내 평화와 번영을 전복하려는 그들의 의도는 분명하다며 지속적 위협에 직면해 미한동맹은 양국 주권에 있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플로이스 부사령관은 미한동맹은 양국 공동 이익을 보호할 준비가 되어 있다며 북한의 도발이 더 있을 것이라 예상하는데 양국군이 함께 대비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영입니다.
북한은 인신매매를 정부 정책으로 삼고 있는 최악의 인신매매 국가라고 국무부 고위관리가 지적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원조 대상 재배를 비롯해 모든 가용한 방법을 활용해 이 문제를 다루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신디 다이어 국무부 인신매매 감시 및 퇴치 담당 대사는 27일 북한이 인신매매를 정부 정책으로 삼고 있는 최악의 국가라고 비판했습니다. 다이어 대사는 이날 2023 인신매매 실태 보고서에 대한 전화회견에서 VOA의 관련 질문을 받고 북한 정부가 인신매매 방지를 위한 최소 기준을 전혀 충족시키지 못했고 이를 위한 의미 있는 노력도 기울이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The government of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did not fully meet the minimum standards and did not make significant efforts to do so.
또한 북한 정부는 더 나아가 인신매매 정책을 갖고 있거나 그런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특히 정치적 억압체계의 일부인 정치범 수용소, 노동교화소, 성인과 아동의 집단동원, 해외 노동자에 대한 강제노동 부과 등에서 이러한 사실을 목도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미국 정부의 대응책을 묻는 VOA의 질문에 모든 가용한 자원을 활용해 대응하고 있다고 다이어 대사는 답했습니다.
One of the things that we do is highlight these issues in the tip report. And to the reporter who asked the question,
인신매매 관련 연례 보고서에서 이 문제를 부각하고 특히 유엔 안보리 대북 결의가 금지했음에도 북한 노동자를 계속 고용하는 국가들에 대한 보고서에도 이 문제를 제기했다는 것입니다. 이 밖에도 북한을 원조 대상에서 제외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다는 점도 언급했습니다.
In addition to highlighting this in the tip report, we are also utilizing the restrictions of assistance as those reporters may know.
북한과 같은 인신매매 관련 3등급 국가에 대해선 인도주의 목적이나 무역을 제외한 미국의 자금을 받을 수 없는 제한이 적용된다는 설명입니다. 그러면서 이것은 우리가 가진 중요한 도구이자 북한에 대한 재정적 타격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다이어 대사는 또한 양자, 다자 외교를 통해 강제노동에 속하는 북한 해외 노동자 고용금지에 대한 각국 정부의 인식을 높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보조금 프로그램을 통해 인신매매 실태를 개선하고자 하는 국가를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 국무부는 이달 초 발표한 2023 인신매매 실태 보고서에서 북한을 21년 연속 최하위인 3등급 국가로 지정했습니다. 특히 북한의 강제노동이 정치 탄압의 확고한 체계의 일부분이자 경제 체계의 한 축으로 자리 잡았다면서 북한 주민들이 강제노동에 동원되는 방식으로 인신매매의 피해를 보고 있다고 명시했습니다. 우리는 북한과 함께 중국과 러시아, 아프가니스탄과 쿠바, 이란, 미얀마 등 11개 나라가 3등급을 받았습니다. 리어웨이 뉴스 조은정입니다.
베단테 파텔 미 국무부 수석부 대변인은 28일 한국과의 협력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계속 가장 중대하고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파텔 부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전날 한국에서 개최된 미한 핵안보실무그룹 회의와 관련한 질문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이어 우리는 올해 국빈 방문 형식으로 파트너인 한국을 맞이할 수 있어 기뻤다며 몇 주 전에도 국무장관이 외교장관과 대화할 기회가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여러 현안에 대해 한국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한국 외교부는 27일 보도자료에서 미국과 한국이 미한 원자력 고위급 위원회 산하 핵안보실무그룹 제6차 회의를 26일부터 이틀간 서울에서 개최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양국은 핵안보 분야의 협력 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발전 방안을 논의했다고 전했습니다. 핵안보실무그룹은 2015년 미한 원자력협정에 따라 설치된 양국 간 최고위급 원자력협력 관련 협의체로 사용 후 핵연료 관리와 원전연료의 안정적 공급, 원전 수출 진흥과 수출 통제, 핵안보 등 4개 실무그룹으로 구성됩니다. 이날 두 나라는 원자력 시설의 사이버 보안과 핵테러 대비와 대응, 국제원자력기구 협력 등 국제 핵안보 강화를 포함한 핵안보 주요 분야에서의 양국 간 긴밀한 협력을 평가했습니다. 이번 회의는 미국 측 아트 앤킨스 미국 핵안보청 부청장보와 한국의 윤종권 외교부 원자력 비확산 외교기획관이 공동 주재했다고 외교부는 밝혔습니다. 미국 상원에서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 북한의 러시아 지원에 관한 평가를 정보당국에 요구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하원에서는 북한 등 적국들의 이른바 회색지대 전술에 대한 미국의 대응을 개선토록 하는 안건이 제출됐습니다. 이존 기자입니다.
미상원 정보위원회를 통과한 2024 회기연도 정보수권법안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관련해 러시아에 대한 북한의 지원을 정보당국이 평가하도록 하는 조항이 포함됐습니다. 28일 의회 기록 웹사이트에 따르면 상원 정보위는 이런 조항 등에 담긴 정보수권법안을 지난 22일 의결의 본회의로 회부했습니다. 정보수권법은 미국 정부의 정보기관들에 대한 예산과 정책을 결정하는 법률로 매년 의회를 통과해 정보당국의 활동 및 프로그램을 승인하고 이에 필요한 예산을 제공합니다. 특히 중앙정보국과 연방수사국 등 정보기관의 활동과 임무의 방향을 설정하는 청사진 역할을 하는 법률로 이들 기관의 예산 수준과 우선순위를 제시합니다. 법안은 국가정보국장이 우크라이나에서 진행 중인 전쟁의 영향에 관한 정보당국의 평가와 전망을 담은 보고서를 작성해 정보수권법 제정 180일 이내에 의회 정보관련위원회에 제출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 보고서에는 러시아에 대한 중국의 지원 및 양국 간 기타 협력에 관한 평가와 우크라이나 침공을 계기로 러시아에 부과된 제재의 효과 등의 평가가 담겨야 한다고 명시했습니다. 특히 러시아에 대한 북한과 이란 등 다른 나라들의 지원과 잠재적 지원에 대한 평가도 보고서에 담도록 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북한이 지난해 말 러시아 용병 그룹 바그너가 사용할 보병 로켓과 미사일을 러시아에 전달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전략소통조정관은 지난 1월 20일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이 바그너 그룹에 무기를 전달하는 정황을 포착한 위성사진을 전격 공개하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As we have said publicly, North Korea delivered infantry rockets and missiles into Russia for use by Wagner toward the end of last year.
한편 하원에선 북한 등 적국들의 이른바 회색지대 전술에 대한 미국의 대응을 개선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딘 필립스 하원의원은 최근 2024 회기연도 국방수권법안에 대한 수정안으로 북한을 포함한 러시아, 중국, 이란의 회색지대 전술에 대응하기 위한 부처 간 합동 노력에 관한 독립적인 조사와 평가를 국방부에 요구하는 내용의 안건을 세출위원회에 제출했습니다. 회색지대 전술은 명확한 무력 공격이 아닌 의도와 동기가 불분명한 간접적인 공격을 지속하는 일종의 속임수 전술입니다. 필립스 원의 안건은 회색지대 전술에 관한 명확한 정의와 국가별 회색지대 전술에 대한 분석을 담은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할 것을 국방부에 요구했습니다. 또한 해당 국가의 회색지대 전술에 대응하기 위해 설계된 부처 및 부처 간 합동 대응 노력에 관한 재검토 내용과 함께 관련 정책 제언을 보고서에 담을 것을 지시했습니다. 앞서 지난 20일 하원 군사위를 통과한 국방수권법안에 대한 수정안 제출은 하원 의원이면 누구든지 할 수 있으며 제출 마감일은 오는 30일입니다. 의원들의 수정안 제출이 마감되면 국방수권법안은 채택된 수정안들과 함께 본회의 심의 및 표결에 붙여집니다. VOA 뉴스 이존입니다.
미국 국무장관이 중국과의 평화적이고 생산적인 공조를 현실적인 대중국 정책 목표로 제시했습니다. 미국이 동맹 파트너와의 협력 강화를 통해 유리한 위치에서 이 문제를 다루고 있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28일 미중 갈등과 관련해 중국과 평화롭게 공존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이날 뉴욕 미국 외교협회에서 바이든 정부의 외교정책을 주제로 열린 대담에서 중국도 사라지지 않을 것이고 우리 역시 그렇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또한 미중이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지만 그 경쟁이 갈등으로 치닫지 않아야 한다며 이를 위한 교류와 대화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중국과의 경쟁에 대해 결승선이 없는 장기전이라고 언급하며 우리는 이 경쟁에서 다음 단계를 설계할 수 있는 유리한 위치에 있기를 원한다고 밝혔습니다.
A long-term competition. As I said, I don't think there's a finish line, but we want to make sure that in that competition
그러면서 우리는 경쟁력에 투자하고 유럽과 아시아의 주요 파트너와 함께 중국이 제기하는 도전에 대한 접근 방식에 대한 합의를 구축한 덕분에 이 문제를 유리한 위치에서 접근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러시아 문제에서도 미국이 다른 주요 국가들과 더 나은 연대를 구축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As you've seen, we've spent a tremendous effort to try to reinvigorate, rejuvenate existing alliances like NATO, like our partnership.
북대서양 조약기구와 같은 기존 동맹과 동아시아에서의 파트너십을 재활성화하고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엄청난 노력을 기울여 왔다는 것입니다. 이어 동시에 국가는 물론 민간 부분, 비정부 기구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모여 개별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는 목적에 맞는 파트너십을 구축해 왔다고 덧붙였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지금을 완벽한 폭풍의 순간이라고 표현하며 탈냉전 시대 이후 강대국 경쟁과 식량과 에너지 안보 문제, 민주주의 후퇴 등을 목도하고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An inflection point comes around every few generations where there's such profound changes taking place that
블링컨 장관은 변곡점은 몇 세대마다 한 번씩 찾아오는데 여러 면에서 지금 우리가 내리는 결정이 향후 몇 년뿐 아니라 수십 년 동안의 미래를 좌우할 수 있을 만큼 중대한 변화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미국 주도의 자유주의 질서와 이에 대항하는 비자유주의 질서가 향후 미래를 규정하기 위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이 경쟁에 대처하기 위한 강력한 기반을 마련하고 있고 국내에선 경쟁력에 투자하며 대외적으로는 동맹과 협력 관계를 강화하고 있다고 블링컨 장관은 거듭 밝혔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중국이 남중국해 일대에서 오판을 일으킬 수 있는 강압 행위를 중단해야 한다고 미 국무부 고위 관리가 밝혔습니다.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서 영내 동맹 파트너와의 협력의 중요성도 거듭 강조했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니얼 크리튼 브링크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차관보는 28일 최근 남중국해 일대에서 계속되는 중국의 위협 행위를 비판했습니다. 크리튼 브링크 차관보는 이날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가 주최한 남중국해 연례 컨퍼런스 행사 기조연설에서 중국이 최근 영내에서 미국과 동맹에 대해 가하는 행위들을 거론했습니다. 최근 중국 항공기가 남중국해 공역에서 미군 군용기에 대해 위협 기동을 했고 주변국 공군과 선박에도 같은 위협을 여러 차례 가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오판의 위험을 증가시키는 이러한 위험한 작전을 중단할 것을 중국 측에 요구하고 있다고 크리튼 브링크 차관보는 말했습니다.
We've called on Beijing to cease these unsafe maneuvers which increase the risk of miscalculation. So in general,
이어 미국의 정책은 각 나라가 자국의 주권을 행사하고 국익을 추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라면서 우리는 크고 작은 모든 국가가 동일한 규칙을 따라야 한다고 믿는다고 덧붙였습니다. 특히 큰 나라가 작은 나라를 괴롭혀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강자가 약자를 이용하는 세상은 우리 모두를 더 큰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며 남중국해의 평화와 안정, 항행의 자유를 유지하는 것은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을 위한 우리의 더 큰 비전의 일부라고 크리튼 브링크 차관보는 밝혔습니다. 미국은 영내와 전 세계의 동맹, 파트너와 계속 협력해 하늘과 바다가 국제법에 따라 관리되고 사용되며 규칙에 기반한 해양 영역이 존중되도록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크리튼 브링크 차관보는 또 미국의 인도태평양 정책을 설명하면서 영내 동맹, 파트너와의 협력의 중요성도 거듭 강조했습니다.
Our interests and I believe the collective interests of all like-minded partners in the maintenance of peace and stability and freedom of navigation.
영내 평화와 안정, 항행의 자유를 유지하는 데 있어 뜻을 같이 하는 모든 파트너들의 공동 이익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무엇보다도 동맹과 파트너, 우방들의 역량을 구축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바이든 정부가 지난해 발표한 인도태평양 정책을 상기하며 미국 외교 정책의 핵심은 동맹, 파트너 관계를 활성화하고 그들의 역량에 투자하며 뜻을 같이 하는 파트너와 협력해 공동의 이익과 원칙을 증진하는 데 있다고 말했습니다.
You go back to the US Indo-Pacific strategy that the president announced last year. You can see
또한 이것이 영내 평화와 안정을 위한 핵심 요소라고 강조했습니다. 크리튼 브링크 차관보는 중국 문제가 인도태평양 전략의 일부가 될 수 있지만 이 전략이 중국에 대항하기 위한 것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우리의 주요 초점은 동맹 파트너 관계를 구축하고 역내 모든 도전과 문제에 접근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미국의 의도는 국가의 선택을 강요하지 않으며 각국이 선택해 강압 없이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을 갖도록 보장하는 것이라고 크리튼 브링크 차관보는 강조했습니다.
What we always say is We're not in the business of forcing countries to choose. What we are in the
크린튼 브링크 차관보는 미국과 일본, 인도, 호주가 참여하는 4자 안보 협의체 쿼드를 미국과 동맹 파트너 간 협력의 모범 사례로 언급했습니다.
And maybe just one comment about the Quad. Really, I'll just reiterate. I think it's one of the most significant strategic.
쿼드는 같은 생각을 가진 네 개의 강대국, 같은 생각을 가진 네 개의 민주주의 국가가 비공식적으로 모인 것으로 자신이 지금까지 봐온 가장 중요한 전략적 발전 가운데 하나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쿼드 참여국들은 영내 안정을 도모하고 공공재를 제공해야 한다는 책임을 공감하고 있으며 사자가 정보 공유 등을 통해 영내 해양 안보 수호와 불법 행위 단속에 공동 대응하고 있다고 크리튼 브레이크 차관보는 강조했습니다. BOA 뉴스 조상진입니다.
대북 제재 위반 전력이 있는 북한 선박이 러시아 극동 지역 나후카 항구에 입항했습니다. 북한 선박의 러시아 항구 입항은 3년 만에 처음입니다. 함지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선박이 나후카 항구에 입항한 건 현지 시각으로 28일 오전 9시 47분입니다. 선박의 실시간 위치 정보를 보여주는 마린 트래픽 자료에 따르면 나후카 항구에서 약 6km 떨어진 개선 장소에 대기하던 북한 선박 금야호는 28일 오전 8시 40분경부터 이동을 시작해 약 1시간 만에 나후카 항구에 도착했습니다. 이어 29일 오전 4시 현재까지 금야호는 나후카 항구에 정박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북한 선박의 러시아 항구 입항은 북한 당국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국경을 봉쇄한 이후 약 3년 만입니다. 1991년 건조된 중소형 화물선인 금야호는 파나마와 팔라우 선적을 거쳐 2016년부터 북한 깃발을 달았습니다. 국제해사기구 IMO의 국제통합해운정보시스템 GISIS 자료에는 함경남도 함흥 소재 성천강 수산회사가 금야호의 소유주로 등재돼 있습니다. 금야호는 지난달 20일 나후카 항구의 개선 장소에 도착했으며 이후 한 달 넘게 해당 지점에 대기하다가 약 40일 만인 이날 입항을 한 것입니다. 북한 선박이 3년 만에 러시아 항구에 공식적으로 입항하면서 북한과 러시아 간 백길 교역이 재개된 것인지 주목됩니다. 북한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이전까지 매주 한 척에서 세 척의 선박을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와 나후카항 등으로 보냈었습니다. 따라서 이번 금야호 운항을 계기로 사실상 정기적으로 운영되어 온 북러 간 선박 운항이 재개될지 관심이 쏠립니다. 최근 러시아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4월까지 북한에 제공한 정제유 양을 유엔 안보리에 보고하면서 약 2년 4개월 만에 대북 정제유 수출을 재개한 바 있습니다. 금야호가 과거 대북 제재 위반 전력이 있는 선박이란 점도 주목됩니다. 앞서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위원회 전문가 패널은 지난해 연례 보고서에서 금야호가 2021년 5월 9일 청진에서 석탄을 선적했으며 닷새 뒤인 14일 중국 닝보 저우산 해역에 도착했다고 전했습니다. 이후 이 해역에 머물던 금야호는 다음 달인 6월 27일 북한으로 돌아갔는데 중국 닝보 저우산에 머물던 어느 시점 석탄이 하역됐다고 지적했습니다. 나후카 항이 과거 대북 제재 위반에 연루된 곳이란 점도 간과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한국 정부는 지난 2019년 나후카 항에서 석탄 3,217톤을 싣고 한국에 입항한 토고 선적 선박 DN5505호를 억류했는데 이후 이 석탄은 북한산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었습니다. 북한이 나우카항에 석탄을 하역하고 이후 제3국 선박이 이를 선적해 또 다른 나라에 판매를 하는 방식으로 북한이 불법 석탄 수출을 감행한 것입니다. 익명을 요구한 유엔 관계자는 최근 VOA에 금야호의 과거 대북 제재 위반 사례에 주목하며 러시아 입항 가능성을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여전히 금야호가 어떤 물품을 선적 혹은 하역할 예정인지 등 구체적인 내용은 알지 못한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함재합니다.
북한이 2016년 발사한 위성 광명성 4호가 최근 빠른 속도로 낙하 중인 것으로 관측됐습니다. 전문가들은 광명성 4호가 이르면 수일 내 소멸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박형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이 2016년 2월 7일 발사한 광명성 4호가 지구와 점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미국 우주사령부와 북미항공우주사령부의 데이터를 토대로 국제위성정보를 제공하는 웹사이트 N2U에 따르면 KMS-4로 명명된 광명성 4호의 고도는 28일 현재 200km에서 240km 정도입니다. 앞서 VOA가 5월 18일 이 사이트에서 확인한 광명성 4호의 고도는 325km 안팎이었습니다. 1년 전인 2022년 6월 22일 관측된 고도는 450km대였습니다. 1년 사이 고도가 250km 정도 떨어진 가운데 특히 최근 40일간 100km 이상 떨어진 것입니다. 광명성 4호는 발사 이후 우주 궤도에는 안착했지만 위성으로서 기능하지 못해 죽은 위성으로 불렸습니다. 전문가들은 광명성 4호가 소멸 단계로 접어든 것으로 해석했습니다. 미국 하버드 스미스소니언 천체 물리학 센터의 조너선 맥도웰 박사는 28일 VOA와 전화 통화에서 광명성 4호가 소멸의 맨 마지막 단계에 있으며 앞으로 며칠에서 몇 주 안에 대기권에 재진입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습니다.
And so now it's in the very final stage of that descent. I expect that it will re-enter.
다만 광명성 4호가 소형 위성인 만큼 지상에 도달하기 전 완전히 불타 소멸할 것이라고 맥도웰 박사는 말했습니다. 광명성 4호의 고도 저하 이유에 대해선 통상 저궤도 위성은 수백 킬로미터의 고도로 지구의 외기권을 돌면서 대기와의 마찰과 항력으로 인해 고도가 점점 낮아진다며 광명성 4호도 이런 수순을 밟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한국조선일보는 한국공군당국을 인용해 광명성 4호가 이틀 뒤 대기권에서 불타 소멸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맥도웰 박사는 통상적으로 미국 우주사령부가 며칠 내로 대기권 재진입이 예상되는 위성에 대해 미리 고지한다며 하지만 아직 광명성 4호에 대한 고지가 없는 만큼 소멸하기까지 며칠이 더 걸릴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미사일 전문가인 독일 ST 애널리틱스의 마커스 실러 박사도 주기적으로 고도 상승을 추진하는 부스터 엔진이 없는 광명성 4호의 낙하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면서 고도가 200km로 접어든 단계라면 낙하 속도는 더욱 빨라질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If you cross a certain threshold of roughly 200 km altitude, the whole process accelerates very much.
위성이 날마다 190km, 170km, 130km로 떨어지고 그 다음 날은 낙하 속도가 더 빨라지면서 20km 수준에 도달해 대기권에서 타서 없어질 때까지 며칠이 걸리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입니다. 북한은 2016년 2월 7일 서해 동창리 서해 위성 발사장에서 광명성 4호를 발사하면서 이를 지구 관측 위성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앞서 북한은 2012년 12월 12일 광명성 3호 2호기를 발사했으며 이 위성도 현재 우주 궤도를 돌고 있습니다. 그러나 광명성 3호 2호기 역시 머지않아 소멸 단계로 접어들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맥도웰 박사는 광명성 3호 2호기는 처음부터 광명성 4호보다 높은 고도로 쏘아올려져 아직 소멸 단계는 아니라면서 하지만 광명성 4호와 유사한 패턴으로 고도가 낮아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But as you see, the rate at which it comes down is very similar. It's a very similar satellite.
그러면서 광명성 3호 2호기 또한 몇 달에서 1년 안에 소멸 단계로 접어들 것으로 예상한다고 맥도웰 박사는 말했습니다. 위성 관측 자료에 따르면 광명성 3호 2호기의 고도는 2022년 이후 눈에 띄게 낮아졌습니다. 이 위성의 고도는 지난해 6월 450에서 500km 안팎을 유지하다 최근에는 370에서 380km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VOA 뉴스 박형주입니다.
윤석열 한국 대통령은 신임 통일부 장관에 김영호 성신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를 지명했다고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이 29일 발표했습니다. 김 비서실장은 김 장관 후보자에 대해 대통령실 통일비서관, 외교부 인권대사를 역임한 국제정치와 통일정책 분야 전문가라며 통일부 통일미래기획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하고 있어 원칙 있는 대북정책, 일관성 있는 통일전략을 추진할 적임자라고 밝혔습니다. 김 후보자는 이명박 정부 때 청와대 통일비서관과 외교부 인권대사로 일한 적이 있지만 통일부를 거치지 않은 학계 출신 인사로 인권 문제를 활용해 북한을 압박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는 등 대북 강경파로 꼽히는 인물입니다. 윤 대통령은 또 새 통일부 차관에 문승현 현 주태국 대사를 임명했는데 외교부 출신이 통일부 차관으로 임명된 것은 1998년 통일부 출범 이후 처음입니다. 북한이 일본인 납치 문제가 완전히 해결됐다는 주장을 되풀이한 데 대해 일본 정부는 결코 용납할 수 없다며 모든 납북자들의 조기 귀국을 실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일본 외무성은 28일 북한의 그 같은 주장에 대한 VOE의 서면 논평 요청에 북한 측의 발표에 대해 하나하나 언급하는 건 삼가겠다며 하지만 이미 납치 문제가 해결됐다는 주장은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일본의 대북 대응은 일본 평양선언에 따른 것이라며 이 선언은 납치 핵무기와 미사일 등 다양한 우려를 해소하고 아울러 불행한 과거를 청산하고 일본과 북한 관계 정상화를 실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일본 외무성은 특히 납북자 가족들이 고령화되는 가운데 납치 문제는 잠시도 포기할 수 없는 인권 문제라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북한 외무성 일본연구소의 리병덕 연구원은 일본 사람들이 말하는 납치 문제에 대해 말한다면 우리의 아량과 성의 있는 노력에 대해 이미 되돌릴 수 없이 최종적으로 완전 무결하게 해결됐다고 주장했습니다. 한국인 대부분이 미국에 대해 긍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대외 정책에 대한 한국의 신뢰도는 미국에 대한 호감도와 비교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종 기자입니다.
미국의 여론조사기관 퓨 리서치 센터가 27일 공개한 미국민 조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국제 인식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의 긍정적인 견해를 갖고 있는 한국인 비율은 79%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조사 대상 주요 23개국 가운데 각각 93%, 87%를 기록한 폴란드와 이스라엘에 이어 세 번째로 높은 수준입니다. 이스라엘은 미국에 대해 10년째 높은 호감도를 유지했고 지난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미국에 대한 인식이 크게 개선된 폴란드는 올해도 조사 대상국 중 가장 높은 호감도를 기록했습니다. 미국에 대한 한국의 호감도는 73%를 기록한 일본과 비슷한 수준이었습니다. 영국과 독일, 프랑스의 미국 호감도는 조사 대상국 중앙값인 59% 근처에 머물렀습니다. 다만 한국을 비롯해 독일, 캐나다, 스웨덴의 미국 호감도는 지난해에 비해 다소 떨어진 수준이라고 퓨 리서치 센터는 설명했습니다. 미국의 긍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는 한국인의 비율은 트럼프 행정부 시절인 2020년 59%로 전년 대비 18%포인트 줄었다가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한 2021년 다시 77%로 반등했고 2022년에는 89%였습니다. 퓨 리서치 센터는 많은 국가가 트럼프 전 대통령 시절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대유행 초기 미국의 기록적으로 낮은 호감도를 보였고 바이든 대통령 취임 이후에는 인식이 개선됐다고 설명했습니다. 한국에서 바이든 대통령의 대외 정책을 신뢰하는 이들의 비율은 미국에 대한 호감도만큼은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국제 문제에서 옳은 일을 할 것으로 신뢰한다고 답한 이들의 비율은 조사 대상국 중앙값인 53%보다 약간 높은 59%였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대외 정책에 대한 신뢰도는 폴란드가 83%로 가장 높았고 이어 76%를 기록한 스웨덴과 케냐, 68%인 이스라엘과 네덜란드 순이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대외 정책을 신뢰하는 일본인 비율은 65%로 한국보다 높았습니다. 퓨 리서치 센터는 바이든 대통령의 대외 정책에 대한 신뢰도는 대다수 조사 대상국에서 크게 변하지 않았지만 프랑스와 한국에선 전년도 대비 떨어졌다고 설명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대외 정책을 신뢰하는 한국인 비율은 2021년 67%, 2022년 70%였지만 올해 11%포인트 낮아졌습니다. 한국에서 미국 대통령 대외 정책을 신뢰하는 비율은 트럼프 전 대통령 시절인 2017년과 2020년 각각 17%로 조사 대상 국가 중 가장 낮았습니다. 미국이 대외 정책 결정을 할 때 다른 나라의 이익을 고려할지에 대한 조사 대상국들의 견해는 엇갈렸습니다. 한국에서 그렇지 않다고 답한 비율은 61%를 기록했습니다. 스페인과 헝가리에선 그렇지 않다고 답한 비율이 80%를 기록했지만 이스라엘에서는 80%가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영국, 네덜란드, 일본에선 그 비율이 거의 반반으로 조사 대상국들의 중앙값 근처에 머물렀습니다. 조사 대상국에서 미국이 다른 나라의 문제에 개입하느냐는 물음에 그렇다고 답한 비율의 중간값은 82%를 기록했습니다. 한국에서는 그 비율이 89%로 나타나 93%를 기록한 이탈리아와 그리스 다음으로 높았습니다. 일본에서 미국이 다른 나라 문제에 개입한다고 보는 비율은 88%로 한국과 비슷했습니다. 퓨 리서치 센터는 이번 여론조사를 종합한 결과 바이든 대통령과 미국에 대한 국제적 인식은 대체로 긍정적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또 미국이 다른 나라의 문제에 개입한다고 보는 견해가 많지만 미국이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는 것으로 보는 견해도 대다수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사는 지난 2월 20일부터 5월 22일 사이 23개 국가에 있는 성인 27,285명을 대상으로 실시됐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해마다 북한 홍수에 대한 긴급 대응 계획을 마련했던 국제적십자연맹이 올해는 관련 계획을 수립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안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반도에 올여름 장마가 시작된 가운데 국제적십자연맹이 올해는 대북 홍수 긴급 대응 계획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IFRC 동아시아 지역 담당 대변인은 27일 북한 장마에 대한 대응 계획 여부 등을 묻는 BOA의 서면 질의에 접근이 불가능한 상황에서는 관련 계획 수립이 가능하지 않다고 설명하며 이같이 전했습니다. 이어 직접적인 접근이 부족하기 때문에 현재 북한의 인도주의 상황에 대해서도 언급할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상황이 허락하는 대로 북한 내 활동을 재개하고 인도적 수요와 인도적 대응을 결정하기 위해 필요한 현장 평가를 수행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기존 입장을 확인했습니다. IFRC는 그동안 북한의 장마철 홍수에 대비해 북한에 있는 적십자 창고에 방수포와 개인위생용품, 수질정화제 등 구호물품을 비축해놓고 피해를 막기 위해 노력을 펼쳐왔습니다. 북한이 국경을 봉쇄한 2020년부터 구호물품 반입에 차질을 겪으면서도 북한이 홍수 지원을 요청하면 지원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밝혀왔습니다. 한편 유엔 산하 식량농업기구는 이날 북한 홍수 대응 계획에 대한 직접적인 답변 대신 대북 지원 재개에 대한 의지를 나타냈습니다. FAO 아시아태평양지역사무소는 FAO와 다른 유엔 기구들은 북한으로 돌아가 본격적으로 우리의 활동을 전면적으로 시작할 용의가 있다며 이는 특히 가장 취약한 계층의 식량 안보 상황과 다른 필요한 부분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
미 칠함대는 동맹국들과 사자 훈련을 준비하고 있다고 27일 밝혔습니다. 미 칠함대 공보실은 이날 VOE에 보낸 이메일에서 다음 달 실시될 것으로 알려진 미군 주도의 해상연합훈련 퍼시픽 뱅가드와 관련해 이같이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미 칠함대 병력은 인도태평양 지역 전체의 안전과 안보 보장을 위해 작전 숙련도를 높이고 위기와 비상사태 대응 능력 향상을 위한 훈련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퍼시픽 뱅가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추후 공개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한국 해군은 25일 보도자료에서 구축함 문무대원함이 다음 달 1일에서 12일 미국 괌 근해에서 진행되는 훈련에 참여하기 위해 제주 해군기지를 출항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해군은 지난 2019년부터 매년 훈련에 참여하고 있다며 올해 훈련에는 미국, 한국, 일본, 호주 등 각국 수상함과 잠수함, 항공기, 연합참모진이 참가해 대잠전, 방공전 등 훈련을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퍼시픽 뱅가드는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미국과 동맹국의 연합작전 수행 능력과 상호 운용성을 향상하기 위해 매년 열리는 해상연합훈련입니다. 일본이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등에 따른 우려를 해결하기 위해 미국, 한국과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의 행위가 영내와 국제 안보를 위협한다는 점도 거듭 밝혔습니다. 자세한 소식입니다.
일본 정부가 북한의 거듭된 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미국, 한국 등 관련국과 긴밀히 협력해 정보 수집과 분석, 관찰 감시 활동을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일본 방위성 당국자는 27일 후유이의 관련 문의에 이같이 밝히며 이는 일본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일본은 미한일 3국이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특히 지난 3일 열린 미한일 3국 장관급 회담에서 세 나라는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른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달성을 위한 공동 노력을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을 다짐했다고 일본 방위성 측은 설명했습니다. 또한 국제평화와 안정에 심각한 위협이 되는 북한의 대량살상 무기와 탄도미사일 개발에 대한 깊은 우려를 공유했다면서 3국 협력을 통해 이러한 우려를 해결하는 데 전념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 도발 행위에 대한 규탄 입장도 거듭 밝혔습니다. 거듭된 탄도미사일 발사를 포함한 북한의 일련의 행동은 일본과 영내 그리고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보를 위협하고 있다는 겁니다. 또한 이런 발사가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것이라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북한이 지난 15일 발사한 탄도미사일이 일본 배타적 경제 수역 내에 떨어졌다고 거론하며 일본 국민의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심각한 문제라고도 지적했습니다. 또한 일본은 이와 관련해 강력히 항의하고 규탄했다고 상기했습니다. 앞서 북한은 지난 15일 순안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SRBM 두 발을 발사했습니다. 이는 지난 4월에 신형 고체연료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화성 18형을 시험 발사한 이후 63일 만이었습니다. 이에 앞서 북한은 지난달 31일 군사정찰위성을 탑재한 우주발사체를 쏘아올렸지만 엔진 고장으로 실패했습니다. VOA 뉴스 박동정입니다.
한국기상청 제공 자세한 날씨 정보입니다. 오늘 북한은 대체로 흐리다가 오후에 맑아지겠으나 함경도는 구름 많이 끼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11도에서 22도, 낮 최고기온은 23도에서 34도가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는 0.5에서 1.5m, 서해 북부도 0.5에서 1.5m로 이겠습니다. 이어서 지역별 날씨 전해드립니다. 먼저 평안남북도 오전 오후 맑겠습니다. 평양의 아침 최저기온은 20도, 낮 최고기온 31도 예상됩니다. 남포는 아침 최저 20도, 낮 31도, 구성 아침 19도, 낮 33도 기온 분포 보이겠습니다. 자강도는 오전 오후 맑겠습니다. 중강 아침 최저기온은 18도, 낮 최고기온 32도, 강계 아침 18도, 낮 32도, 희천 아침 18도, 낮 33도 예상됩니다. 황해도는 오전 흐리고 오후 구름 많이 끼겠습니다. 해주는 아침 최저기온 22도, 낮 30도, 사리원 아침 20도, 낮 31도, 신계 아침 19도, 낮 31도 기온 분포 보이겠습니다. 강원도는 오전 오후 맑겠습니다. 원산은 아침 19도, 낮 28도, 장전 아침 19도, 낮 27도, 평강 아침 18도, 낮 29도 예상됩니다. 함경남북도는 오전 흐리고 오후 구름 많이 끼겠습니다. 함흥은 아침 18도, 낮 29도, 청진 아침 19도, 낮 23도, 김책 아침 19도, 낮 24도 기온 보이겠습니다. 양강도는 오전 흐리고 오후 구름 많이 끼겠습니다. 해산은 아침 14도, 낮 29도, 김영권 아침 11도, 낮 26도, 삼지연 아침 11도, 낮 25도 예상됩니다. 해상은 동해는 구름 많이 끼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는 0.5에서 3m로 이겠습니다. 서해는 오전 오후 맑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 북부는 0.5에서 2m로 이겠습니다. 2월 30일 금요일 VOA 아침 방송 순서를 모두 들으셨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과 세계 뉴스 이어집니다. 미국의 수도 워싱턴 DC에서 보내드린 VOA 방송의 워싱턴 뉴스 광장. 지금까지 진행의 박동정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입니다.
이란 정권은 1979년 집권한 이래 40개국 이상에서 암살과 테러, 음모와 테러 공격에 연루됐습니다. 이란은 주로 이슬람 혁명 수비대와 대외작전 부서인 쿠두스 군을 통해 이 같은 음모에 가담했습니다. 2019년 미 국무부는 이슬람 혁명 수비대 전체를 외국 테러 조직으로 지정했습니다. 또 미 재무부도 2007년에 이슬람 혁명 수비대와 쿠두스 군을 외국 테러 조직으로 지정했습니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성명에서 미국은 해외에서 폭력을 자행하려는 이란 이슬람 혁명 수비대의 음모를 폭로하고 방해하는 데 전념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6월 1일 블링컨 장관은 미국이 이란 이슬람 혁명 수비대와 쿠두스 군 소속 5명을 제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일련의 외부 음모에 참여했거나 전 미국 정부 관리, 외국 국적자 또는 해외에 있는 이란 반체제 인사들을 표적으로 삼는 데 관여했습니다. 또 제재된 개인 중 한 명이 소유한 항공사도 제재 명단에 올랐습니다. 이번에 제재를 받은 사람들 중에는 샤람 푸르사피와 모하마드 레자 안사리가 있습니다. 미 재무부는 성명을 통해 이란인인 푸르사피가 쿠두스군 요원인 안사리와 함께 전 미국 정부 관리 두 명을 암살하기 위해 계획하고 시도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푸르사피는 2022년 8월 푸르사피 해외 살인 음모에 물질적 지원을 제공하고 시도한 혐의로 미 법무부에 의해 기소됐습니다. 안사리는 또 미국과 중동, 유럽 그리고 아프리카에서 이란의 반체제 인사들과 다른 외국인들에 대해 정보와 치명적인 작전에 관여한 혐의로 제재됐습니다. 튀르키예에 기반을 둔 이란과 터키, 이중 국적자인 호세인 하페즈 아미니는 항공산업과 그의 회사인 레이 항공사와 연계해 튀르키예의 이란 정권 반체제 인사들을 대상으로 한 납치 및 암살 음모와 관련해 쿠두스군의 비밀 작전을 지원한 혐의로 제재됐습니다. 제재를 받은 다른 두 명은 이슬람 혁명 수비대의 대방첩 책임자인 루훌라 베즈간디와 이슬람 혁명 수비대의 외국 정보 책임자인 레자 세라지입니다. 블링컨 국무장관은 오늘 이 조치는 미국이 정권의 테러 활동과 반대하는 목소리를 침묵시키려는 노력을 계속 폭로하고 방해할 것임을 보여준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한 논평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분은 편지나 팩스, 전자메일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주소는 Voice of America, 약자로 VOA를 쓰신 뒤 Korean Service, 주소 330 Independence Avenue, SW, Washington DC 20237, USA입니다. 전자메일은 korean@voanews.com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미 연방대법원이 29일 일부 대학교 입학 과정에서 적용되던 소수인종 우대 정책은 위헌이라고 결정했습니다. 대법원은 이날 흑인과 히스패닉, 기타 소수인종 학생의 비율을 높이기 위해 하버드대학과 노스캐롤라이나 대학 등이 실시했던 Affirmative Action이 수정헌법 14조 동등한 보호 조항을 위반한다고 결정했습니다. 이날 결정은 찬성 6대 반대 3으로 이뤄졌습니다. 존 로버트 대법원장은 이날 다수의 의견문에서 학생들은 반드시 인종이 아닌 개개인의 경험으로 대우받아야 한다며 너무 오랫동안 대학이 개인의 정체성을 가늠하는 기준으로 기술이나 학습이 아닌 피부색을 선택하는 잘못된 결론을 내려왔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헌정사는 그런 선택을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조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대법원의 결정에 강한 반대 입장을 보이며 대학들이 학생들의 다양성에 대한 약속을 포기하지 말라고 촉구했습니다. 하버드대학에 따르면 미국 컬리지 및 대학교 약 40%가 입학 사정에서 인종 요인을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과 일본이 100억 달러 규모의 통화사업부 협정을 체결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추경호 한국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스즈키 슈니치 일본 재무상은 29일 도쿄에서 열린 제8차 한일 재무장관 회의에 참석해 이같이 합의했습니다. 통화스와프란 환율의 급격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두 나라가 서로 화폐를 교환하는 것입니다. 한일 간 통화 스와프는 지난 2015년 끝난 이후 양국 관계가 경색되면서 재개되지 않았습니다. 추경호 부총리는 회의를 마친 뒤 브리핑에서 한국의 외환 보유고는 4,200억 달러를 넘는 수준으로 국내 총생산 GDP의 25% 수준이라며 이번 통화 스와프는 당장의 외환 부족 또는 시장 불안에 대응한다는 의미보다는 경제 협력을 정상화하는 의미라고 설명했습니다. 스즈키 재무상도 양국 외화 보유고가 충분한 상황에서 통화 스와프 협정을 체결하는 것은 비상시에 엔화와 원화의 플러스가 된다고 밝혔습니다. 토니 블링컨 및 국무장관이 이란과의 새로운 핵 합의를 상정하지 않고 있다고 28일 밝혔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이날 뉴욕에서 열린 미 외교협회 대담에서 이같이 말하고 우리가 외교적 경로를 계속 모색할 의향은 있지만 현재로서는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란은 규정을 다시 준수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없거나 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블링컨 장관은 이란이 긴장을 더욱 고조시키는 행동을 하지 말라고 촉구했습니다. 외교 소식통은 최근 몇 달간 오만의 중재로 양국 간 간접 협상이 조용히 재개됐다며 이 협상은 이란에 있는 미국 수감자 문제에 초점을 두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백악관은 지난해 9월 이란과 핵합의 복원 협상을 계속할 뜻을 밝힌 바 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최근 있었던 러시아 내부 반란으로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지도력에 타격을 입었다고 말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28일 백악관에서 기자들의 관련 질문에 푸틴 대통령이 입은 피해가 어느 정도인지 말하긴 어렵지만 그가 전쟁에서 지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푸틴 대통령은 국내에서는 전쟁에서 지고 있고 전 세계에서는 따돌림 신세가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은 이날 푸틴 대통령이 최근의 반란 시도를 극복하면서 특별 군사작전의 목표와 관련해 조금도 물러서지 않았으며 전장에서의 입지도 전혀 잃지 않았다고 말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우크라이나 내 러시아의 모든 것들을 파괴하는 것이 서방의 명시적 목표인 한 전쟁에 대한 러시아의 접근법을 바꿀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스위스와 이스라엘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장비 지원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스위스 연방평의회는 28일 우크라이나에서 사용될 96대의 레오파르트 1 A5형 탱크 판매에 대한 스위스 방산업체 루아구의 요청을 거부했다고 밝혔습니다. 연방평의회는 해당 판매가 이루어질 경우 스위스의 전쟁물자법에 위배되며 스위스의 중립정책에 조정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 등을 거부 근거로 들었습니다. 중립국인 스위스는 중립급 관련법과 별도의 무기 금수 조치에 따라 우크라이나에 직접 무기를 보내는 것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도 자국산 대공방어 체계인 아이언돔 등 군사 장비를 우크라이나에 지원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네타냐후 총리는 29일자 미 월스트리트저널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히면서 우크라이나에 제공되는 군사장비 체계들이 이란의 수중에 넘어가고 역설계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아이언돔이 이란의 손에 넘어간다면 수백만 이스라엘인들은 무방비로 위험에 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세계뉴스 김지훈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아침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보내드리는 VOA 아침 방송은 단파 5,875, 7,365, 7,465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매일 저녁 한반도 시각 8시부터 자정까지 보내드리는 VOA 저녁 방송은 중파 1,188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밤 9시부터 10시까지 단파 9,350, 9,490, 12,080kHz, 밤 10시부터 11시까지는 단파 9,350, 12,045, 12,080kHz, 밤 11시부터 자정까지는 단파 9,405, 12,045, 12,080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한반도 시각 새벽 4시부터 6시까지는 단파 5,875, 7,365, 7,465kHz, VOA 새벽 방송은 2시부터 3시까지 중파 1566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